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6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단체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 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초이 최소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자, 광고 들으셨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유럽 상공을 횡단하는 민간 여객기를 타고 계신 거예요.
네, 상상만 해도 약간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조종석의 그 항법 장치가 우리 비행기가 지금 400km나 떨어진 엉뚱한 바다 한가운데를 날고 있다, 막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급강화를 쉬어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탄이나 무슨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조작했을 뿐인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플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군가 저 멀리서 당긴 레버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인프라라던가 정치 지형 그리고 결국 우리 동네의 일상까지 뒤흔드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볼 때 그 중동의 군사 충돌 뉴스 따로 보고 또 워싱턴 정치 뉴스 따로 그리고 베이 지역 부동산 소식 따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분리해서 보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소비하죠. 다 다른 이야기 같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사건들의 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결국 누가 시스템의 룰을 통제하는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딱 묶여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그럼 그 사슬의 첫 번째 고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5월 26일자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한동안 되게 팽팽하게 유지되던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타격으로 완전히 멈춰섰거든요.
네, 시장 분위기가 확 얼어붙었죠.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밟는 급브레이크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작 사고가 난 곳은 수킬로미터 앞인데 영문도 모르는 저 뒤에 있는 차들까지 전부 서게 되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파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렇죠. 중동에 떨어진 폭탄 하나가 결국 우리 베이 지역 주유소의 기름값을 막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 공습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딘가가 파괴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좀 다른 거에 더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타격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보통 금융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은 어떤 특정 분쟁이 딱 터지면 이 정도 선에서 서로 보복을 주고받다가 휴전하겠구나 하고 그 암묵적인 상한선을 계산해 놓거든요.
일종의 통제 가능한 갈등으로 딱 프레이밍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미국의 추가 공습은 바로 그 상한선을 찢어버린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휴전이나 타협이라는 옵션을 이제 버리고 확전 가능성의 베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가격표에 막 달라붙기 시작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 물류라는 게 뭐 단순히 기름을 배에 싣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확전 가능성이 1%만 딱 올라가도 그 바다를 지나는 유조선들의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보험료가 재산정되는군요.
네. 게다가 해운사들은 안전한 항로 찾으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빙빙 우회해야 하고요. 이 모든 물류 비용의 상승이 하루아침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확 덮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미국이 무력 사용의 수위를 높일 때 그 청구소가 가장 먼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활 물가로 날아오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충격이 물가를 그렇게 흔드는 거라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충격은 사실 훨씬 더 섬뜩합니다.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리투아니아발 뉴스인데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를 거점으로 최대 450km 반경의 GPS 신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진짜 사이버 안보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요. 보통 우리가 전파방해라고 하면 재밍을 떠올리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갑자기 내비게이션 먹통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스푸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던데 맞나요?
완전 다릅니다. 재밍이 단순히 막 시끄러운 소음을 내서 앞사람 말을 못 듣게 귀를 꽉 막아버리는 거라면요. 스푸핑은 누군가 내 귀에 대고 가장 친한 친구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랑 똑같아요.
헐! 그럼 기계는 자기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기계는 자기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GPS의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GPS라는 건 사실 우주에 있는 위성들이 지구로 쏴주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그 시간 신호들의 조합이거든요.
잠깐만요.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시계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신기가 위성 여러 대에서 오는 그 시간의 미세한 차이를 딱 계산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성 신호가 워낙 멀리 우주에서 오다 보니까 엄청 희미하거든요.
아, 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국가 단위의 주체가 지상에서 아주 강력한 출력으로 가짜 시간 신호를 확 쏴버리면 민간 항공기나 선박의 수신기는 그 희미한 진짜 신호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크고 선명 하게 들리는 가짜 신호를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러시아는 일단 이걸 뭐 서방의 과장된 흠집내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리투아니아 경고대로 이런 스푸핑이 민간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쓰인다면 이건 굳이 군사시설을 안 때리더라도 완전 전쟁이나 다름없는 파괴력 아닌가요? 비행기 경로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대사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신 건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결제망, 은행 간의 금융거래,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기지국의 데이터 동기화. 이게 전부 다 GPS의 정밀한 시간 정보에 의존해서 돌아갑니다.
와, 결제망까지요? 그건 진짜 몰랐네요.
네, 만약에 해운 물류망의 GPS가 조작돼서 화물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멈춰서거나 아니면 은행 데이터가 어긋나 버린다면 그 파급력은 진짜 미사일 몇 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경제마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군사 안보 경쟁이 민간 인프라 전체를 흔드는 완전 새로운 안보의 시대가 열린 거죠.
진짜 무섭네요. 공간과 좌표를 왜곡해서 현실을 흔드는 기술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워싱턴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좌표가 아니라 정부 내의 어떤 권력과 충성도의 좌표를 새로 쓰려는 시도랄까요?
아, 네. 미국 내부의 정치 지형 변화 이야기군요.
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루는 미국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좌파나 우파,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제공된 소스 자료에 담긴 내용과 그 정책들이 가져올 파급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언론과의 정보 공유를 막는 비밀유지 계약, 즉 NDA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기밀 유출 방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이나 일반 회사 들어갈 때 NDA 서명하는 건 엄청 흔하고 당연한 절차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 기밀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건 똑같은 이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딱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기업의 NDA랑 정부기관, 그것도 국가의 NDA는 그 뼈대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기업 직원은 회사의 주주와 이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은 특정 대통령 개인이나 어떤 정권이 아니라 미국 헌법과 공공의 이익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임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충성의 대상 자체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NDA를 강제한다는 건 이들의 법적인 충성도를 국민에서 행정부 수반, 즉 정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비판하는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단순히 기밀이 유출되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현대 국가는 엄청나게 거대한 행정 시스템으로 굴러가는데 만약 정책이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내부에 부패가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의회에 내부 고발, 즉 호루라기를 불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리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기 검열이 완전 일상화되겠네요. 아, 내가 이걸 말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게 되니까요.
네, 그게 바로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정보의 흐름을 딱 통제해서 거대한 관료사회에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결국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내부의 면역력 자체가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반발이나 법적 다툼이 아주 치열해질 겁니다.
내부의 룰을 통제하는 자가 전체의 방향을 쥐게 되는 거네요. 사실 이 룰과 권력의 힘겨루기는 이번 미국 선거판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5월 26일에 텍사스 공화당 상원 경선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요. 기존 주류인 존 코닌 의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엎은 켄 팩스턴이 맞붙습니다. 요즘 보면 무슨 본선보다 당내 예선이 훨씬 더 피 튀기는 노선 경쟁의 장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정치의 구조적인 지형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 양극화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본선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는 안전한 선거구, 그러니까 세이프 시트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공화당 텃밭이거나 민주당 텃밭인 곳에서는 상대당 후보가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본선에서 질 걱정이 아예 없으니까 유일한 진짜 위협은 그냥 자기 당 내부에서 나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텍사스 같은 아주 거대한 공화당 아성에서는 내가 얼마나 더 보수적인가, 내가 얼마나 더 강경하게 트럼프 노선에 충실한가를 증명하는 그 우파 내의 선명성 경쟁이 곧 권력을 잡는 유일한 길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강경보수인 켄 팩스턴이 승리한다면요. 이건 단순히 텍사스주 상원의원 한 명이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 전체 공화당 후보들에게 아 팩스턴처럼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공천의 이념적 방향타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와, 세스라는 타라는 코다라의 톤수의 도르하라가 2026년 전국 선거판 전체를 덮치는 파장이 되는 거군요. 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 절대 지나칠 수 없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새 연방 하원 선거 구안을 연방법원이 기각한 사건인데요. AP통신 보도를 보면 공화당 측이 새로 그린 지도가 인종차별적이라며 딱 제동을 걸고 흑인 유권자 대표성이 반영된 기존 2024년 지도를 쓰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월드컵 직전에 축구 장소를 막 자기 유리하게 다시 그으려는 시도를 심판이 호루라기 불어서 막아선 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이 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 이야기 꼭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권력을 조작할 수 있는 건가요?
게리맨더링의 이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권력의 무기인지 확 체감이 되실 텐데요. 핵심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패킹과 크래킹입니다.
오, 패킹과 크래킹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 흑인 유권자가 한 30%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들의 표를 무력화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특정 선거구 딱 하나에 흑인 유권자를 90% 이상 꽉꽉 몰아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킹이에요.
아, 어차피 그 선거구 하나는 상대가 확실히 이기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될 표까지 한 곳에 몰아서 완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하나 내주고 마는 거죠. 그러면 남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크래킹인데요. 남은 흑인 유권자들을 나머지 여러 선거구에 막 10%씩 아주 잘게 쪼개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교묘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흑인 유권자들이 과반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신들을 대변할 하원의원을 아예 배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엘라바마에서 벌어진 싸움이 바로 이 지도를 선을 어떻게 긋느냐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룰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미 게임의 승패를 결정지어버리는 거네요. 연방법원이 다행히 이걸 막아선 거고요.
네. 미국 정치에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의회 권력 배분의 완전 핵심 면수입니다. 남부주들의 이런 법정 분쟁 결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2026년 연방하원 전체 의석수 수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글로벌 분쟁부터 뭐 전파 조작 그리고 워싱턴의 규칙 세팅까지 되게 거시적인 파동을 따라왔잖아요. 이제 이 거대한 파동이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는 이 동네, 베이 지역에는 어떤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지 엇갈린 두 가지 뉴스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컬 이슈도 아주 흥미롭죠.
첫 번째 소식은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인데 이스트베이 콩코드의 옛 해군 무기기지 부지 개발권입니다.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려 1만 2천 가구를 짓는데 이 중에 25%는 부담관련주택으로 채우고요. 거기다 800에이커 공원에 거대 상업시설까지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드디어 표결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첫 착공 목표가 2030년이래요.
와, 1만 2천 가구면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제 말이요. 이건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신도시 하나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베이 지역이 항상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데 주민들한테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아닐까요? 근데 베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빈 땅을 한 번에 개발하는 게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가능해진 건가요?
맞아요. 이 콘코드 1분기지 부지가 거의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수많은 개발 계획이 좌초됐던 곳이거든요. 베이 지역에서 개발 좀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뚫어야 하는 철의 삼각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의 삼각동맹이요?
네. 첫째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환경단체들의 규제 통과고요. 둘째는 지역 건설 노조의 임금이나 단체 협약 요구 조건.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엄청난 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자의 셈법입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 삐걱거리면서 그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거죠.
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톱니바퀴가 드디어 굴러갔다는 거군요.
네, 오랜 지연 끝에 정말 드물게 정치, 노동, 개발 이해관계가 합의점을 찾은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주택을 보장하고 환경정화 책임 명확히 하고 노조 고용까지 아주 복잡한 합의를 이뤄낸 거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도 동부 베이 지역의 거대한 주거 공급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갇혀있던 주택 문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셈이네요. 그런데요, 콘코드에서 이렇게 막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면서 새 도시 스케치를 하는 동안 다리 건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주 뼈아픈 삭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F게이트 보도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시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보건 예산 삭감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던 마이클 백스터 청소년 클리닉, 마이클 백스터 유스 클리닉의 문을 닫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죠.
진짜 그래요. 한쪽에서는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는데 한쪽에서는 죽어도 불안정하고 가장 절실한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 뜯겨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항상 예산이 부족해지면 이런 약하고 얇은 곳, 취약계층 지원 시절부터 타격을 받는 걸까요?
그게 참 냉혹한 현실인데요. 예산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숫자 장부가 아닙니다. 그 도시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그리고 정치적 힘이 누가 가장 약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지표거든요.
아, 정치적 힘이요?
네. 시 재정이 나빠져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메커니즘을 보세요. 도로 예산을 깎으면 수많은 운전자들이 항의 전화를 하죠. 기업 유치 예산을 줄이면 상공회의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떠도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시청에 압력을 넣을 투표권도 없고 막강한 로비스트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항이 없는 곳의 예산부터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군요. 참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관 하나 없어지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클리닉에서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던 그 기회조차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면 결국 나중에는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사법 시스템에 편입거든요. 결국 예방에서 써야 할 돈의 몇 배를 사후수습 비용으로 시가 다 치르게 됩니다. 이건 베이 지역 전체가 직면하게 될 의료 접근성 축소 논쟁의 서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이슈들을 쭉 돌아보면요. 이란 상공을 나는 전투기부터 뭐 유럽의 전파 교란, 워싱턴 공무원들의 서류, 텍사스와 엘라바마의 투표함, 그리고 우리 베이 지역의 콘코드 개발과 문을 닫는 청소년 클리닉까지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이슈는 누가 자원과 정보, 규칙이라는 힘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그 파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밀려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닫으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베이 지역의 두 뉴스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1만 2천 가구라는 화려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때 예산 삭감이라는 이름 아래 그 청사진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와, 진짜 그러네요.
결국 국가의 힘과 예산의 흐름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거울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6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